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덟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동물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통치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시편 104편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도다. 아멘. 예, 오늘 동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텐데요. 거기 큰 제목 바로 밑에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이성 없는 피조물, 곧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에도 미친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락은 이제 통치 방법입니다. 통치 방법 역시 이 자연 법칙을 통한 일반 통치와 특별 법칙을 통한 비상 통치가 동원된다라고 함으로 오늘 배울 내용을 이렇게 딱세 줄로 우리에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이성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사가 아닌 그런 동물, 피조물들에게도 미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통치와 비상적인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하여 동물 세계를 통치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 속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 구역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동물들의 생육, 번성하는 방식, 일반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서 또 새끼를 낳고 혹은 알을 낳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세계의 동물들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일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그렇게 어떤 동물끼리 교미를 통해서 혹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시면 사람에게 동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행 주권,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동물들이 원래는 인간의 말을 잘 들었겠죠. 뭐, 악어나 코끼리, 사자 할것 없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동물들이 어떤 이런 문명의 이런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동물을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키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혹은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다. 대행권인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만 그 뒤에 배우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지만 그 다음 단락 넘겨보시면 시편 기자가 아까 시편 104편 10절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당신의 주권을 미치시는가를 시적인 언어로 또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 구절 가운데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리오야단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뱀으로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수중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래 같은 것으로 이 단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통치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반 통치 하나님이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법칙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한 발짝 뒤에 서셔서 법칙을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이실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고 그냥 법칙대로 굴러가게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하나님의 통치, 일반 통치는 그게 아니고 법칙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법칙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계시고 그 법, 법칙이 법칙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슬론이 나왔을 때 이슬론을 믿게 된 큰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상통치를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칙 만들어놓고 뒤에만 계시지 하나님이 법칙을 잡고 계시거나 그 법칙을 능가하는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실론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반 법칙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동물이 이렇게 서로 뭐 교미를 한다든지 또 새끼를 낳을 때 욥이 네가 해봤냐? 네가 아냐? 나 하나님만 하는 거다라고 인간의 이런 유한성과 무지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지금도 자연 세계에서 그렇게 그 법칙대로 운행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인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이성과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통치는 이제 특별 비상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도 동물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고 또 밑에 성경구절들도 우리 구역장님 들이 구의원들과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각종 동물들을 이끌어오신 거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든지 노아의 방 중에 암수를 이렇게 들여보내신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피, 개구리, 파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라든지 또 법궤를 실은 두 마리 암수, 젖된 암수라고 했거든요. 새끼가 울고 있지만 그 동물의 모성 본능을 이기면서 암소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넘겨보시면 까마귀로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하신 거라든지 또 나귀를 통하여서 잘못된 미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암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물어 죽게 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부터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든지 특히 요나를 삼킨 그때 하나님이 보면 물고기를 명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그 안에 요나가 회개를 하고 이런 일들 또 11번째 보면 그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입에 있는 그 세계를 드리게 했다는 거라든지 또 벌레를 통해서 교만한 헤롯 왕을 죽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동물들의 본능을 하나님이 초월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비상하게 통치하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으실 교훈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나신 대로 하시고 적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동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여러분 동물, 식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질서정연하게 서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동물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비상적인 통치를 보면서도 구속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동물에 미치는 통치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생물학자나 혹은 물리학자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곤충학자와 다르게 이 자연 세계를 보는 우리 구속사적인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반은총 하나님이 동물에도 통치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특별은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교훈,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런 동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또 특별 그런 섭리가 다 우리의 구원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구속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죠.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익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 동물에 대한 통치 교리를 어디로 끌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끌고 오시죠.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새 먹이지? 내가 백합화 입히지? 근데 너희 안 먹이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통치 교리를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까지 못 가면 사실 이 교리는 우리 머리만 그냥 채우는 겁니다. 이 교리가 동물을 먹이고 입히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오늘 내 삶에 어찌 보면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따가 내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이 교리를 우리에 대한 교리, 하나님이 택자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신가에 대한 교리로 성화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송함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 자족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 온 것 같지만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먹이시고 동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돌아가셔서 굴곤들과 동물에 대한 통치를 다루실 때에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나를 먹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가 동물도 먹이시는 그 아버지다라고 기억할 때에 이 교리가 딱딱하거나 단순히 머리만 채우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위로를 주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또 이렇게 체감하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성 없는 비정형들 미칩니다.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대행 주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